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던 건 우리 김소림 장로님밖에 없었나 봐요. 목소리가 장로님 목소리가 되네요.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네. 저와 함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단체가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모든 이 단체와 모든 조직에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이 교회라는 이 조직과 단체, 이 공동체 안에도 분명 추구하는 바가 있고 지향하는 그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저와 같은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이유, 목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회심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한 영혼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그 놀라운 한없는 사랑과 그 생명력이 그 죄 많은 죄인의 영혼 안에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엄밀한 잣대를 두고 보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경향성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하고 있기에 겉으로 보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예배는 받지 못하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예배는 여전히 종교활동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과 사명이 바로 이 회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그의 죄를 회개하며 그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앞두고 있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회심이라는 역사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회심이 시작되고 또 회심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중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용어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중생이라는 단어와 회심이라는 두 가지 단어의 먼저 정의를 제가 좀 구별하고서 그 위에 오늘 설교에 좀 토대를 좀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중생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금도 제가 회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면 이렇게 연기 속에 파묻혀 살다 가듯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알기는 아는데 뭔가 뿌옇게 그렇게 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중생과 회심의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좋겠습니다. 먼저 중생부터 우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한 영혼이 그 안에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의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깨트리시고 그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심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중생 사건인 거죠.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똑같고 여전히 살고 있는 집도 똑같고 헤어스타일, 피부 하나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깊숙한 내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실체를 바꾸시는 거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서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순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중생이 먼저 앞섭니다. 이 중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회심이라는 이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보시면 되는데요.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심. 중생한 영혼이 이 중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건, 그래서 회개와 이 믿음을 합쳐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앞서 회심이라는 이 사건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생이 앞서지 않으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좀 쉬운 좀 이야기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산부인과를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제 속에서 이 산모 속에서 아홉 달 된 이 아이기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밖을 나옵니다. 산부인과에서 제일 처음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막 으악 하고 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 그럼 그 아이는 죽은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다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한 번도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예외 없이 다 으악 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왜 이 갓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렇게 울면서 태어날까?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뱃속은 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 캄캄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이 수술실 이 조명이 얼마나 그 환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두려워서 하고 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 아기가 갑자기 밖으로 탁 나가면서 낯선 환경에 놀라서 운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유력하게 학계에서 받아들이지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그가 코로 호흡하면서 그 호흡이 이 폐로 들어갔는데 그 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으악 하고 울면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처음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행동이 으악 하고 우는 것처럼 성령께서 중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을 때 이 중생의 증거로서 영혼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그 활동, 중생한 신자가 가장 첫 번째 하는 활동이 바로 회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중생했을 때 신자는 그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픔을 몰랐지만 이 엄마 뱃속에 나가면서 그 첫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전에 죄악으로 죽어서 살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중생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의 씨앗이 이 생명력이 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심기다 보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뉘우치는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이 죄인 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마치 빛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이러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이 시골에는요, 지금처럼 이런 좀 따뜻하고 시원한 날씨 말고 한 겨울이 되면, 옛날에는 시골이 이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안이 워낙 차갑다 보니까 이 구들장에다가 이 온돌 피워가지고 그렇게 방을 좀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 중에 이 자리 싸움이 나는 거죠. 다 이 아랫목 차지하려고. 이 방이 다 똑같은 방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시고 이제 이 서열대로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이 이제 없으시니까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할머니가 나간 그 틈에 손주들이 이제 그 아랫목을 차지하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딱 자고 나서 아침에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그 솜이불이 되게 두꺼웠잖아요, 시골에. 요즘에도 그렇게 계속 갖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신데, 그 솜이불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개려고 탁 터는 거예요. 탁 터는데, 이 어머님이 이 방을 이 청소하려고 창문을 탁 여는데, 창문 틈으로 햇살이 싹 비춰내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자기 입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방이 어두울 때는 그 방에 있는 먼지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햇살이 탁 들어오고 보니까 이 이불을 펄럭일 때 나오는 그 먼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으로 코로 들어가는 걸 그때야 인식하고 입과 코를 가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살아도 이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중생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이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이 더러운 죄를 씻어줄 구원자가 필요한 자기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회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논리적인 시간의 순서로 중생이 앞서고 회심이 뒤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신자가 경험할 때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이 생명을 심으시면서 동시에 그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처절한 그 죄악의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런 중생과 회심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고서 내 인생에 구원자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처절한 절망과 죄악의 나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죄악 덩어리라는 자신의 이 존재성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고 마치 장님이었던 저 바디메어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 말려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존의 그 절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영혼의 울부짖음이, 그런 절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것 할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지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인생의 한순간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이런 뜨거운 죄악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회심의 사건이 거짓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가깝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론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같은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볼 때 두 개로 나눈 건데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신자의 영혼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의 변화는 그의 존재가 변하게 되고 두 번째 변화는 그의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이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혹은 시간이 되실 때 저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금요 예배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듣고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신자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날 때에는 이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온 우주의 중심이 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이뤄가며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원의 욕망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성이었어요. 비록 겉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숙이 그의 내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소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결국 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건강과 내 가정의 복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결국 나의 해피니스, 나의 행복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를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이 죄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안에 존재했다라고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경향성이 그의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나였어요. 나. 내 자신의 행복함, 내 자신의 부유함. 그것이 때로는 내 가족을 위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를 위한 희생, 남편, 내 아내, 심지어 내 자녀들을 위한 희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 뒤에는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의 원천과 소산으로 삼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을 때 마치 이 자동차의 계기판에 가스가 없었다가 가스가 찰 때 게이지가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이 게이지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향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한 이 신자의 중생한 신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또 다른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지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만을 만족시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인데 이제 삶의 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을 사랑을 주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그 사랑의 경향을 그 방향만을 사실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지난번에 우리 한나선교 때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까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까리타스의 사랑.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 내 기준에 안 맞는 이 사람,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고 할 때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야지.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내 마음에 품어봐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100번, 10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진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품어내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끝내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중생과 회심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요. 평생 자기 엄마를 정말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우리 엄마, 낳아준 나의 생모는 맞지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걸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마치 이 자식이지만 마치 남남처럼 그냥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빛처럼 비춰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명의 씨앗이 심긴 순간 그의 사랑의 경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내 엄마가 어느 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 이해가 시작되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구나.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냉랭하게 굳어있던 도저히 녹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눈녹들 서서히 녹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한 이 놀라운 존재로쯤 변화가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이게 기쁨이 시작되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변화를 인지할 때 그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머,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어머,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변화를 인지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은혜의 파동이 미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어머,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예수 믿었구나. 하는 이러한 사랑의 경향성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소욕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말씀을 좀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소욕입니까? 성령의. 자,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하고 있는 죄와 은혜의 지배로 가지고 가서 대입해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뭐하다고 나와 있어요? 현자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의 삶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할 때 이러한 증거가 당신의 삶에서 분명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게 그 말이죠. 분명하게 당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네 가지로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이 네 가지가 내 삶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음란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음란함은 무엎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도 없기에 비록 그렇게 그렇다라고 입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기에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이 불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미움입니다. 아까 그 사랑의 경향성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그와 반대로 죄의 지배, 육체의 소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도 뭔가 보기 싫고 그 사람과 한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불쾌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 사람 한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지배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일을 네 가지로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함, 교만함, 불신, 그리고 미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내 육체의 음란함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저버린 채 내 지혜와 경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대방의 어떠한 연약함을 핑계로 미움의 요소를 가지고 분노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을 좀 더 사용해 보자면 원수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아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또 살아갔구나,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오십시오. 이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지배로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자, 반대로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22절부터 23절 다시 보십시오.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홉 가지의 요소가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데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은사를 통해서 판단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어떠한 증거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존재론적인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사랑의 경향성이 바뀌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까리타스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었어요. 사랑의 경향성이 바뀌었어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표현하자면 단절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흘러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을 때 그는 자기의 중심성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의 사랑이 단절된 사랑이라면 신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교통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고 두 번째 이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변화인데 신자의 경우 중생과 회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의 인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물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눈으로 보고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요, 제가 입을 갖다 댈 수도 있고요, 마실 수도 있고요, 손으로 잡아서도 알 수 있겠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때는 사실 이 오감과 이 오감을 통해서 그것의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제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떠한 냄새나 그런 것도 맛볼 수 없다면 이 감각을 뛰어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오감으로 그것이 존재한다, 오감으로 그것을 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내 감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라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출 때 요즘에 자동차는 다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번호를 맞추지만 옛날에 있는 라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라디오의 주파수가 다 글씨가 새겨져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맞추는 라디오였어요. 근데 이 라디오에 대폭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음파라는 것은 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대폭만 라디오에 있는 거지 이 대폭을 초월하는 또 다른 고주파와 저주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인간의 귀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빛을 본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빛의 색깔을 뛰어넘은 또 다른 그 빛의 색깔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인간의 이 몸이 느낄 수 있는 뜨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의 더 초고온의 온도로 그 물질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사람의 피부 위에 올려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귀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만져집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회심한 이 신자의 경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이 감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는 new sense, 새 감각이라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그냥 뭐 하나님이 진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를 보게 되고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식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이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이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열매를 맺으실 겁니까? 어디 슈퍼에 가서 열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며 이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며 이것을 완성시키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것을 더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것을 바로 직시하고 대면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드는 바로 그 순간, 절대 의존의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음란함과 교만함과 불신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이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이 성령의 열매,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져 있고 사라져 있고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그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 시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사람의 공로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실체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